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 총 병력 수가 2개 여단급 12,000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이는 심각한 확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오늘 러시아 남서부 교전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수장이 밝혔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국장은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23일 쿠르스크 전선에 첫 번째 북한군 부대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올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무장할지가 불분명하며 이는 며칠 뒤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이후 양국군은 두 달 넘게 이곳에서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텔레그램 채널 아스트라는 어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러시아군 기지에 도착한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해당 인원들이 북한 억양으로 힘들다, 늦었다라고 대화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 CNN 방송이 지난 20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추정 인물들의 군복 및 장비 지급 관련 영상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방문해 ICBM 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현대화, 요새화하고 각 기지들이 임의의 시각에 신속히 적수들에게 전략적 반타격을 가할 수 있게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때 대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현장 시찰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화성 18형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를 살펴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뒤 세 달 만에 처음으로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도 찾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두 나라가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양국이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도 국제정세가 혼란 속에 있다면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강대국으로서 포괄적 전략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구조의 틀 안에서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 남부 아칸소주가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채광으로 유명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아칸소에서 그 현대산업의 필수 광물인 리튬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최대 1,900만 톤이랍니다.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모두 만들고도 남을 양이라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에 따르면 이 리튬은 아칸소 남부의 스맥오버 지층의 지하 염수 성분이고요. 석회암 지질을 형성한 고대 바다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위에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등 다른 주로 이어진 이 스맥 오버 지층은 이미 석유나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자원의 보고이고요. 그동안에도 한 400만 톤 정도의 리튬 매장을 추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찾아낸 최대 1,900만 톤의 리튬 매장 소식은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염수에서 어떻게 리튬을 추출하는지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금물을 말려서 리튬을 걸러내는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수자원 고갈의 위험도 있어서 더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투자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칸소 스맥 오버에서 리튬 추출을 시작하면 2030년에는 1년에 한 1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필요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리튬 산업이 막 시작된 것이지만 호주와 중국, 칠레는 이미 세계의 리튬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량은 자동차 배터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13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24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내륙 지역으로 오전까지 안개가 많이 낀다는 소식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로 올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낮대는 기온이 오르고요. 일교차가 그만큼 커지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5도입니다. 중강은 영하 1도고요. 해산도 영하 1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6도, 원산 8도, 청진 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원산, 함흥의 낮 최고 20도, 중강은 15도, 해산 14도입니다. 동해상 가끔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 ABC에서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들어보시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y're seen as perhaps a liberal state in some sense because it was the first.
네, 오늘의 주제는 유명 인사들의 대선 후보 지지와 그 영향 그리고 경합주로 주목받는 네바다주입니다.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서로를 겨냥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자 이제는 가자 전쟁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말을 들어보죠.
In the space of a year, it's managed to dismantle Hamas's military capacity. It's destroyed a bunch of its arsenal.
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전력과 무기를 분쇄했고 최근에는 수장인 야히야 시나르를 포함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성공의 대가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고 이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이 되려면 전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두 가지 할 일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인질 귀환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이해의 바탕을 둔 전쟁 종식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그것이 우리가 전날에 한 것이고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하는 것도 지금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도 얘기했습니까?
네, 먼저 그는 이란과 이란 대리인들의 공격에서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스라엘이 긴장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3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고요. 이후에 카타르에 갔다가 영국 런던으로 향합니다. 매튜 뮬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25일 런던에서 이 아랍나라 외무장관들을 만나서 가자와 레바논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22일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그 차기 수장, 다음 수장으로 언급되던 사람이 또 숨졌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2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 하심 사피에딘이 헤즈볼라 정보국장인 알리 후세인 하지마와 함께 이 3주 전에 정보본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피에이드는 지난달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이 헤즈볼라 수장 이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인데요. 이 나스랄라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앞서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17년에 사피에이딘을 국제 테러분자로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헤즈볼라 쪽에서는 확인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피에딘 사망을 확인하는 성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의 고위급 소식통은 이 AFP 통신에 정보본부 공습 이후에 사피에딘과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23일 레바논의 도시 티레를 공격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23일 티레를 폭격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주민들한테 이 도시 중심부에서 대피하는 명령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령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티레 주민 수만 명이 이미 피난길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레바논 티레라는 곳이 잘 알려진 곳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데요.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으로 올린 지역입니다.
네.
이곳이 어부나 관광객 그리고 이 주둔지에서 나와 휴식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들로 많이 북적이는 도시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도 숨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금까지 약 2,500명이 숨졌고 적어도 120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또 목숨을 잃은 사람 가운데 적어도 63명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나왔다고 레바논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2일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날 플로리다에서 이 타운홀 모임에 나왔고요.
네.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유세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야외 유세 일정이 없었고요. 이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 그리고 MBC 방송하고 회견했습니다.
네. 자, 22일 그 유세 일정에서 두 후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리스 후보 쪽을 보면요. 이 특히나 MBC 방송 회견에서 나온 말이 눈에 띕니다.
네.
아, 진행자가 앞으로 대선 결과를 트럼프 후보가 또 뒤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네.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We will deal with election night and the days after as they come and we have the resources and the expertise.
네, 선거 날 밤과 그 이후 다음 날들을 오는 대로 다룰 것이라고 해리스 후보가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자원과 전문성이 있고 바로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이 끝나고요.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이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를 뒤집으려 했다면서 미국인들이 지금 국가 미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가 텔레문도 스페인어 방송하고 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자, 라티노, 그러니까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회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초접전인 이번 대선에서 흑인뿐만이 아니라 이 라티노 유권자들 표심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측 모두 이 사람들한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텔레문다와의 회견에서 이 대출 요건 완화 등 이 라티노 유권자들을 위한 이 맞춤형 경제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22일 유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이 라티노, 라틴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들어보죠.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m going 14 more days and we're going to have a big
네,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앞서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방금 봤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14일 남았고 이 바라건대 이 대승 파티를 하고 미국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를 향한 독설은 22일 행사에서도 계속됐네요.
네, 해리스 후보가 자느라고 유세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아주 게으르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해리스 후보가 이 지능이 아주 낮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 선거 캠프의 이 스티브 청 대변인은 이 트럼프 후보 말이 인종이라든지 성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 소화하는 이 바쁜 일정과를 비교하면은 해리스 후보가 지치고 게으르다면서 그런데 그건 인종이나 성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브릭스 회의가 22일 러시아 남서부 도시인 카잔에서 시작됐습니다. 2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20개 나라 정상을 포함해 총 36개국 대표가 참가합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연설을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브릭스가 국제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지역 분쟁을 포함해 국제 아젠다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구하자고 회원국들이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도 별도로 그 두 나라 정상 간의 양자 회담도 진행합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22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고요. 이 마스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이 티르키예 대통령 등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거의 모든 이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하거나 이미 했습니다.
네. 자, 양자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오갈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 부분도 관심이죠.
네. 그런데 가장 눈길을 끄는 회담이 역시나 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 주석과의 만남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시 주석을 만나서 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진흥하기 위해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시진핑 주석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칭송했습니다. 아, 두 사람이 그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특히나 2년 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엔 무제한 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 또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인도 사이 관계도 최근 국제사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나라 사이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방 동맹국들은 사실 이 인도가 나서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러시아를 설득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22일 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원하고 인도 정부는 정전을 위해서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한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브릭스의 회원국 36개 나라, 이렇게 회원국이 많았습니까?
예, 그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브릭스가 원래는 2006년에 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신흥 경제국들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이름도 이들 나라들의 이름 영어 첫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했는데요.
네.
2010년에 가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해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 6개 나라를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르키와 아제르바이젠, 말레이시아 등도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 지금 많은 나라 정상들이 모인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신흥시장 국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년 반 동안 이어지는 이 서방의 고립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지금껏 개최한 가장 큰 외교 정책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자 했고 또 서방 쪽 영향력에 저항하는 결집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브릭스 회의의 주요 의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이 브릭스가 원래는 이 서방 쪽에 경제 정치적 독점을 견제하면서 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번은 이 서방의 금융 도구를 견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스위프트라는 게 그 은행 간 거래에서 쓰이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이 거래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상망인데요. 기업이라든지 나라 사이 교역에도 이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 등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이 스위프트 체제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가 발표됐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22일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로 지난 7월에 나왔던 예측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 성장률이 7월에 했던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발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역별로도 그렇습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 IMF는 미국과 브라질, 또 영국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고요.
네.
반면에 중국과 멕시코, 또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성장률은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촌 곳곳의 무력 충돌과 새로운 무역 전쟁 가능성, 또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 같은 이 세계 경제 성장의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별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이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올라간 2.8%로 전망됐습니다. 아, 이건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네.
브라질은 올해 3% 성장으로 이 앞선 전망보다 무려 0.9%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강력한 민간 수자와 투자 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돼서 올해 4.8%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약화해지고 낮은 소비자 신뢰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새로운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 경제를 되살리고 이 정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리고 금융시장의 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미화로 약 1,42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IMF의 이번 세계 중국 경제성장 전망이 해당 부양책의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내년 전망치도 4.5%로 앞서 7월에 나온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네, 이제 유럽 상황 보겠습니다.
네, 독일은 제조업 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성장률이 2.9%로 조정이 되는데 유로존 전체의 성장률은 2024년 0.8%, 또 2025년 1.2%로 7월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경제가 1.1%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성장 전망 내놓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네. 경제 전망이 개선은 됐는데 이 중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티아 코에바 브룩스 이 IMF 조사국 부국장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 모두 3.2%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3%를 조금 넘는 저조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나 시기, 장소 등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부재자 투표가 여러 유형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미국투표재단은 미국 대선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부재자 투표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혼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기원은 19세기 남북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재자 투표는 당시 전장에 나간 병사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안됐습니다. 이후에 주들이 자체적으로 부재자 투표법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내 비영리 조직인 vote.org는 일명 우편 투표로도 불리는 부재자 투표가 선거일 전에 우편 투표지를 통해 시행된다고 설명합니다.
Coronavirus and the social distancing that comes with it is providing ammunition for those who want to expand the ability for Americans to vote by mail. Trump threatened.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9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전국 주 의회 협의회를 인용해 수도 워싱턴 DC와 모든 주가 최소한 일부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6개 주와 DC는 특정한 사유 없이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기준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DC와 8개 주가 선거에서 유권자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DC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오리건, 유타, 워싱턴, 그리고 버몬트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버몬트주는 일반 선거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나 지역에 따라서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이걸 역시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선거관리당국 또는 투표지 수거함에 가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우편 요금이 미리 지급된 반송 봉투를 첨부해 투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냅니다. 우편 투표지의 신청과 반송 시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부재자 투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인기 대중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부터 전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지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올해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격전지로 불리는 7개 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의 네바다주는 어느 한 주요 정당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 경합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대선 후보 지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 씨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대부분의 스위프트 씨 팬은 그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도 응원하고 있지요. 지난 9월 스위프트 씨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해리스 부통령을 안정적이고 재능 있는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스위프트 씨의 팬인 제슬린 코어 씨는 위스콘신주 마켓 대학교의 민주당 의장인데요.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로서 코아 씨는 스위프트 씨의 행보를 환영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going to change voters' minds.
유권자들의 마음을 꼭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하도록, 나가서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and Tim Walz are committed to a vision of this country that respects and includes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는 계층, 종교, 인종, 정치적 관점,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설적인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는 자신의 셔츠를 찢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Let Trump-a-mania run wild, brother.
트럼프 마니아가 날뛰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트럼프 마니아가 다시 통치하게 합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합시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연한 컨트리 음악 가수 키드 록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마다 지지해왔습니다.
God bless Donald Trump. God bless America.
도널드 트럼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씨 같은 유명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때 투표 정보 사이트에 수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지지 발표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The critical question is going to be, is it voter registration in the places that matter?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유권자 등록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권자 등록이 실제로 투표율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햄린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슐츠 교수는 유명인들의 막판 지지는 선거 판도를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Since Joe Biden exited and Kamala Harris came in.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뛰어든 다음 여론에서 작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중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슈츠 교수는 하지만 어떤 유명인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11월 5일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동기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경합주로 주목받는 미서부 네바다주.
약 310만 명이 거주하는 네바다주는 죄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유명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톰 라일리 교수입니다.
They're seen as perhaps a liberal state in some sense because it was the first.
네바다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주로 보여집니다. 무과실 이혼을 실제로 제일 처음 추진한 주고요. 어떤 카운티에서는 도박이 허용되고 매춘이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매우 보수적인 기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196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확실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네바다주는 민주, 공화 두 정당을 오가고 있죠. 네바다주 인구는 198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네바다주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 많다고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의 켄 밀러 교수는 설명합니다.
What's happened is the Clark County, which is the county where Las Vegas sits, is now 72% of the voting population in this state.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클라크 카운티를 보면 현재 그 카운티가 네바다주 투표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시골 산악 서부주였던 네바다주가 이제 도시 서부 해안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데이비드 카데나스 씨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There's Vegas and then there's the rest of Nevada. From my knowledge, Vegas tends to be more on the Democrat side.
네바다주에는 라스베이거스가 있고요.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라스베이거스는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반면에 네바다주의 나머지 다른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더 강하죠. 하지만 인구 대부분은 라스베이거스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네바다주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게 밀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So things like wages, things like unemployment, things like housing affordability, just inflation in general.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실업률, 주택 구입,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연료 가격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주에 비해 네바다주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밝혔는데요. 네바다주 대학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Definitely abortion, definitely the economy.
당연히 낙태하고요. 또 당연히 경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교육도 있어요.
I'm kind of broke college kid. I would just like to be able to better afford food.
저는 빈털터리 대학생입니다. 저는 그냥 식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나만 해도 제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바다 주민들은 11월 선거 때 주 헌법에 낙태권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바다 여성연구소의 레베카 길 소장입니다.
The issue overall has already proven to be a big driver, a big
전반적으로 낙태 문제는 이미 이전 선거에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이끄는 큰 동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밀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at Trump is being perceived as a candidate unlikely to win Nevada simply because
트럼프는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바다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Good evening, Nevada.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네바다주가 경합주로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를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Have you ever had a stray sock?
Yes, in my laundry this week. And you know what? I also had a stray sock last week.
I don't understand. I'm pretty sure I put a pair of socks into the laundry machine, but it came out a stray sock. 세탁기에 양말을 넣었는데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 이런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그런데 양말이 한 짝만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A stray sock.
Stray. S-T-R-A-Y. 길 잃은, 주인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짝 없는 양말을 a stray s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발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꽃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got a bunch of flowers.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꽃 두 다발.
Two bunches of flowers.
바나나 한 묶음.
A bunch of bananas.
바나나 두 묶음.
Two bunches of bananas.
이번에는 꽃다발에서 다발과 비슷하게 묶음이라는 표현, 번들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번치는 꽃다발이나 바나나 묶음처럼 가지런히 묶여있는 것들의 단위를 표현할 때 쓰고 번들, B-U-N-D-L-E, 번들은 뭉치나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옷 한 꾸러미,
A bundle of clothes.
또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소금이나 설탕 한 꼬집 넣으세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설탕 한 꼬집.
A pinch of sugar.
한 큰술도 보죠. 간장 한 큰술.
A tablespoon of soy sauce.
한 방울, 두 방울. 방울은 영어로 뭘까요? 먼저 물 한 방울.
A drop of water.
물 두 방울.
Two drops of water.
물 한 컵, 보통 유리컵을 말할 때 물 한 컵을 뭐라고 할까요?
A glass of water.
차 한 잔.
A cup of tea.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연필 한 다스, 열두 개는 영어로 뭘까요? 더즌입니다.
A dozen can mean specifically 12 of anything.
A dozen은 12개를 말합니다.
If you bake a dozen cookies, you baked 12 cookies.
만약 당신이 a dozen 쿠키를 구웠다면 당신은 쿠키 12개를 만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것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양말이 한 짝밖에 없을 때?
A stray sock.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 영어로 어떻게 세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수백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지구 국경을 넘어들어가 살인과 강간 그리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대다수 민간인인 1,200명이 끔찍하게 사망했고 또 250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격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하마스는 그날 악을 저질렀으며 이는 잔인하고 역겨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유대인들 사이에서 깊은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10월 7일 끔찍한 공격과 말할 수 없는 잔인성을 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때 이스라엘 국민에게 분명히 말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유대인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내 지시에 따라 미군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방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10월 7일은 하마스가 촉발한 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분쟁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민간인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 숨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지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며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안보, 존엄성, 평화 속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외교적 해결책이 지속적인 평온을 회복하고 양측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의 날에 우리는 유대인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10월 7일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추모가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